Today'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방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북한이 6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돼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가 3,800명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자신의 퇴임을 보름가량 앞두고 서울을 방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최 기자, 이번 방한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6일 서울을 방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났는데,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사태로 국정이 좀 마비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탄핵 사태와 국정 마비는 미국으로서도 전혀 예상 못한 것이고 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공조 체제를 상당히 다졌고 이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상당히 중요한 그 외교적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서 이런 미국의 외교적 업적이 약화되거나 좀 없어질 그럴 위험성이 처한 겁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 자신의 퇴임을 보름 앞두고 방한을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기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기존의 그 미국이 추구해왔던 정책 즉 한미관계 강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3자 협력 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업적,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블링컨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Moscow intends to share advanced space and satellite technology with Pyongyang and
블링컨 장관은 모스크바가 북한의 첨단 우주와 위성 기술 공유 의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위성 기술을 제공할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함 기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물론 정부기관이 아닌 이상 이를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로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줄지 우려된다. 뭐 이런 수준에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추측이 나왔었죠. 러시아가 북한의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뭐 방공 무기를 주려고 한다 등 뭐 그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국무장관이 구체적으로 위성 기술을 언급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5월과 8월, 11월, 그리고 작년 5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정찰 위성을 실은 우주 발사체를 쐈는데요. 이 중 성공한 건 2023년 11월, 단 한 차례입니다. 이때 이미 북러 군사협력이 꽤 진전된 상황이어서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시보다 이 병력도 파병되고 뭐 양국 관계에 더 진전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정찰 위성 발사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분명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이 작년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요. 한국 동아일보는 작년 10월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군사 정찰 위성 기술 이전과 관련해 북러 간 협력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당시를 기준으로 이 북한이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러시아 기술진도 장기간 북한에 체류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이 두 나라가 실제로 위성 기술에 있어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닌가 뭐 하는 뭐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의 탄핵 사태 이후 첫 대면 만남이었는데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선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네, 미국과 한국의 양측은 한국에 정치적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국 동맹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이런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몇몇 발언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또이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주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험대였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응답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 이렇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조태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얼마나 미양관계에 손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지난 한 달간 블링컨 장관과 골드버거 주한 미국 대사 등과 소통하는 가운데 양국 간 완벽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양국 관계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2년 6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영상을 통해 퇴임 소감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36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게 됐는데요. 최근 귀국길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먼저 그는 과거 은퇴를 고민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직을 맡기 위해 계획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결정은 외교 경력에서 가장 보람된 선택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미한 동맹의 강인함, 한국 국민의 따뜻함, 그리고 최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중 양국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공동의 가치와 상호 존중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 안보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굳건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좀 일부 사례도 소개했는데요. 우주협력의 심화, 인공지능 AI 안전 강화, 영내 안보 증진, 그리고 미한일 3국 협력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뤘고, 또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했으며,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셉 윤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부임을 한다는데 조셉 윤 대리대사가 어떤 인물인지 또왜 대리대사가 부임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조 바이든 미국 그 행정부가 조셉 윤전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주한 그 대리대사로 임명을 했는데요. 원래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은 한몇 달간 정도는 일종의 그 주한미국 대사가 공석인 자리로 있다가 새 대사가 부임하는 것이 그동안의 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몇 달간의 공백 없이 대리대사를 임명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것은 아마 그 한국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 문제를 상당히 좀 중시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기 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라도 한국 측과 그 대리대사를 통해서 계속 임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그 의도로 보입니다. 조셉 윤그 대리대사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조셉 윤은 그 주한미국 대사가 정무 공사를 지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그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 공사를 지내면서요. 한국의 그 정계 재계 학계 언론 인사들과 폭넓은 그 교류 경험을 했고요. 또 조셉 윤은 과거에는 그 국무부에서 부차관보 또 동아시아 태평양 수석 부차관보 등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대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6월에 북한에 억류돼 그 식물인간 상태였던 미국 버지니아 대학생 오토 원비어 협상도 그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데 교섭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뷰는 지난 2018년 외교관 생활을 은퇴하고 미국의 그 평화연구소 고문 등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대리대사로 복귀한 겁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미한 연합사령관이 9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달 20일 취임한 브런슨 미한 연합사령관은 9일 한국 합참을 방문해 김명수 합참의장과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 미한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3국 훈련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내 안정은 지속 발전하는 미한일 안보 협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건데요. 또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간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확고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는 이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의장도 화답을 했는데요. 미한 간 전시적 소통을 강조하면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동맹의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자,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한시적 권한대행 체제인데 언제쯤 탄핵 사태가 끝나고 정치가 안정될까요?
네,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됐고요. 그뒤그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윤 대통령은 그 대통령 권한이 그 정지가 됐습니다. 현재 그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헌재의 이제 탄핵 심판이 문제인데요. 외부 전문가들은 그 탄핵 심판이 그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의해서 파면이 되면 아마 그두달 뒤에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한 5월이나 6월까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새 대통령이 뽑으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뒤로 한국은 점차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6일 평양 근처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쐈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크게 그 전문가들은 그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은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ICBM 또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키는, 발전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요. 하나는 역시 그 기존의 그 무기 개발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발사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것이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있다. 북한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 발사한 것이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북한의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지 미국을 무슨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과거의 그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그런 걸로 보긴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국 군 당국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 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성공이다, 실패다,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몇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극초음속 여부로만 볼수 없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 극초음속은 마하 5 속도를 넘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초음속인지를 놓고 보면 이 성공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이 성공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이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극초음속 여부보단 이 변칙이 가능한지 또 요격 회피가 가능한지 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요격 회피가 가능한 방공망 회피 능력, 이것을 HGV, 이 극초음속 활공체 역량으로 부르는데 이건 이 선진국들도 이 개발과 이 실전 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극초음속 활공체는 이 발사체가 이 극단적인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이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HGV, 극초음속 활공체는 이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과 달리 이 발사 후 비교적 짧은 거리를 비행한 다음에 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하강하고 이 과정에서 이 낮은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목표를 향해 이 변칙 기동할 수 있어야 하는 이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방공망을 또 회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미국의 방공체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우려할 수 있지만 과연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췄는가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8일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도로시 씨와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의 말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January 6th launch of an intermediate
시아 대사는 이번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2022년 이후 북한이 100차례 이상 발사한 탄도미사일 시험은 명백한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험 발사는 북한의 기술적 과제를 알려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덴마크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이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보리 자국들은 대체로 그 이날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해만 50차례 이상 감행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발사 역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그 안보리 위반 행위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또 황 대사는 또 북한이 그 미사일 엔진에 새로운 무슨 복합 탄소 섬유를 섬유한 이런 것은 상당한 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요. 덴마크의 그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젠 대사는 북한이 그 이 같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외교와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다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그 관련국 자격으로 일본도 참석했는데요.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그 강조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카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가 그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에 침묵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확산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무책임하고 느슨해진 체제에 체계적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회의에서 북한을 두둔했는데 과거 북한의 핵, 미사일을 비난하던 러시아가 왜 북한을 감싸고 도는 걸까요?
물론 북러 협력 때문일 겁니다. 북한의 도움이 절실한 러시아 입장에선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두둔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북러 군사협력 자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무기 거래나 군 병력 파병 등이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 안보리의 대북 결의 규정이 이 잘못됐다는 그런 논리를 펼쳐야 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북한에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즉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제재가 러시아의 동의로 발효된 것들입니다. 이 제재 결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러니까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 등 다섯 개 나라 동의가 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결의가 나온 이 시점이 2017년인데요. 이때까지 러시아도 이 줄곧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찬성한 과거 결의를 이후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러시아의 논리일 거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이 미국의 주도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더 이해한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핵폭격기를 한반도에 자주 배치하고 미국이 제재로 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이를 계속 용인하겠느냐, 뭐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또 이 제재 결의에도 사실 이 제재하는 내용만 담고 있지 않고 이 대화도 하고 또 육자회담 같은 이 대화협의체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사실 담겨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이 자신들의 이 생각을 180도 바꾼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물론 이 모순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 북한과 대화가 한창이던 2018년과 2019년, 2020년까지 이 사실상 이 연합 군사 훈련을 좀 축소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이 다시 미사일을 쏘며 도발에 나선 게 이 북한이란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해 손을 여러 차례 내밀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이 미사일을 쏜게이 북한이다. 이런 점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이핵 정책을 바꿔서 이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손을 놓고 있느냐. 또 미국도 한국과 핵 협의체도 만들고 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훈련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게또 미국의 입장입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어 어찌됐든 현재 안보리 결의는 지켜져야 하는데요. 이 안보리 결의는 어쨌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군사 협력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력 파병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무기 거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미한 연합 훈련,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뭐 이런 것들은 안보리가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그렇게 돼 있고 이 체계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뭐그 안보리 체계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은 그런 러시아의 주장이 조금은 갑갑한 주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날 김석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과거에도 나왔던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할수 없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것은 별그 설득력이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그 연례적인 그 연합훈련을 했지만 단한 번도 북한을 향해서 그총한발쏜 적이 없고 1cm라도 북한에 뭐 침략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국과 미국을 위협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핵무기로 그 선제 공격할 의사를 밝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권이라는 말은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자위권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은 북한이 그 재래식 무기 또뭐 군대를 만들고 장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국제 제재도 없고 또 미국이나 한국은 이 같은 그 자위권 순수한 자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방해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 자위권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개발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핵과 미사일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그 허울 좋은 명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자신들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핵과 미사일 때문에 제재를 당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한 10개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요. 모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가해진 것들입니다. 여기에 미국이나 한국, 유럽 등이 부과한 이 독자 제재 모두 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이 북한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쪽에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왜 북한에게만 가혹하냐고 말입니다. 뭐 이에 대한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정당하게 이 질서에 맞게 행동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 전쟁이 미국과 한국에 의한 이 북침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구소련 시절 공개된 외교 문서에도 나왔듯이 한국 전쟁은 이 북한의 남침이 분명한데도 말이죠. 그렇게밖에 주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당시 전쟁이 불법이고 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뭐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한국 전쟁 이후 이 북한은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무장 공비를 한국에 침투시키거나 이 항공기를 폭파하고 이 한국 이 해군 함정을 폭침시켰습니다. 이또 연평도엔 포격까지 가했죠. 여기에 또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 이 3대 세습 독자 체제 아래 이 북한 주민들은 이전 세계 이 빈곤국에서 마저 볼수 없는 이 자유를 빼앗기고 또 억압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핵과 탄도미사일을 가져선 안 되는 건데요. 북한은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 미국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정말 미국이 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사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소식 살펴보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보병 1개 대대가 격파됐다고 밝혔는데, 최 기자, 북한군이 고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그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북한군이 투입된 것이 그 지난해 11월부터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 이런 것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 한 지금까지 3,800명이 죽거나 그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태까지 11,000명 정도의 병력을 파병을 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병력이 사망 또는 그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지금 대전에 참여한 지가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3분의 1 병력 정도가 상당히 죽거나 사망했다는 것은 북한군이 그 실전 전투에서 상당히 고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사망한 북한군 병사가 남긴 편지도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유류품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에는 정금용이라고 이름을 적은 이 병사의 이 노동당 입당 청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손글씨로 쓴 청원서에는 어머니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영웅적 조선 인민군대에 자진 입대했다. 이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에 받아줄 것을 열렬히 청원한다. 뭐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북한 당국은 파병된 군인들을 노동당에 입당시켜준다며 이 사기를 올리려는 것이 아닌지 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목숨을 잃은 북한군의 손편지도 이 공개됐는데요. 이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여기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가장 친근한 전투 동지인 송지명 동지가 이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이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이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 병사가 이 굳이 참전할 이유가 애초부터 없습니다. 이 북러 지도자들의 결정이 이 애꿎은 북한 병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통신 감청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보도가 된 거죠?
네, 한국의 KBS가 이제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군용 무전을 감청한 내용을 KBS가 입수해 보도한 겁니다. 이것을 들어보면 현재 그 우리 동지들의 시신까지 계속 수습하다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새벽에 돌격조를 모아서 시신을 가지러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10여 명 안팎의 그 북한군 조장들이 군용 무전으로 나눈 대화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낮에 그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아마 교전을 하다가 북한군이 많이 그 사상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퇴각을 하고 밤에 이것을 아마 그 시신을 수습하러 나가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아마 그 무전 통신을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에 그 감청된 게 아닌가 이렇게 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투입된 게 지난해 11월부터인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군 사상자를 1,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보당국도 사망자 100여 명, 부상자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많은 수를 제시합니다. 이 북한이 파병한 병력 12,000명 중 죽거나 다친 병력이 3,800명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격전을 벌이는 쿠르스크에서 이 북한군 한 개 대대가 이틀 사이에 전멸했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한 개 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 수백 명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언론 등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볼 때 사망자 규모가 적지 않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통계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등 외부에서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한국의 그 민간 연구기관이죠.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7일 2024년 북한 경제 평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는 2023년에 이어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인 성장에 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소가 이제 그 북한의 그 경제 성장이 플러스를 했지만 이것이 일종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기저효과라는 것이 저 별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가 나쁘다 보면은 그야말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바닥에 부딪혀서 살짝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긴 했지만 북한 경제가 전 분야에서 다 좋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나빠지다가 바닥에 부딪혔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사실 중국과의 무역인데 무역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그런데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중 누적 무역 총액은 19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억 달러 났습니다. 2023년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감한 무역 규모를 늘리며 상승 곡선을 그리던 때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사실 2024년에도 이어졌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 무역 규모는 이 코로나 이전 시기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2024년엔 무역 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 이 조금 의외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11월 북중 무역액은 25억 2,432만 달러였습니다.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5년엔 4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엔 19억 달러니까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북러 관계로 인해 북중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선 최근 급등한 북한의 환율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이 KEI 고문은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된 기간 이 북한 원화 대비 이 달러는 약 6천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7월 갑자기 12천 원으로 오르더니 2만 7천 원까지 결국엔 올랐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4배 정도 오른 건데요. 이 브라운 고문은 환율이 이처럼 급등하면 일반인들의 생필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들도 이 물품 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북중 무역의 감소가 뭐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주력하는 게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인데 공장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그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주력하는 게 그 지방에 그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그 공장을 건설해서 10년 안에 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정책 이름이 말씀하신 대로 20승 곱하기 10 정책이고 최근 그러니까 아마 지난 8일 그 아마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재령군에 있는 공업 그 공장 그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관련 사진을 그 공개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장이 세워지고 빵이 만들어진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공장이 세워진 건 틀림없고 이것이 그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주목되는 것은 그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이 계속 돌아가려면 원부자재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면은 밀가루를 어디서 수입을 해와야 되고 또 빵에 필요한 각종 그 원부자재가 계속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 책임을 그 중앙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그 당국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당국이 이를 수입하려면은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당국은 외화가 거의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문제이고 또 다른 것은 그 전력 문제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은 전력이 필요한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 만성적인 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공장 사진도 공개를 하고 준공식 사진도 공개를 했지만 이것이 그 전시성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것이 진짜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원부자재가 계속 공장이 되고 돌아 공급이 되고 또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얘기들을 들어보면 요즘 북한에서는 쌀값, 강냉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북한 내 식량 가격 오름세가 말씀하신 대로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작년 1월에 이 킬로그램당 5,700원이었던 이 쌀값이 11월에 9,400원으로 뛰었습니다. 또 1월에 3,100원이었던 강냉이 가격이 4,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 3천 원을 받는 노동자 임금을 받아도 이 강냉이 1kg도 못 사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 탈북민 출신인 이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을 일부 좀 분석을 좀 했는데요. 쌀값이 오르는 건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공급되는 곡물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을 또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상품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데 이 특히 쌀이라든지 옥수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이 환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 밀착해 외화를 벌어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계산인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북한이 지난해부터 이제 북한 러시아의 그 경제 협력, 군사 협력에 따른 그 경제 협력이 이제 본격화됐고 러시아가 이제 북한으로부터 포탄, 또 미사일, 또 병력 이런 것을 받는 조건으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공위성 기술을 비롯한 군사 기술 이런 것을 이제 그 북한에 대주고 또 다른 것은 식량 또 식량과 그 석유 이런 것을 대주는 것으로 그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그 북한이 필요하긴 합니다. 식량도 필요하고 석유도 필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이제 그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각종 그 원부자재 이런 것이 필요한데 러시아는 그 경제가 신통치 않아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북한에 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그 경제 협력이 북한이 그 제재를 버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북한이 지금 처하고 있는 제재로 인한 그 구조적인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경제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은숙 교수인데요. 이 서은숙 교수는 오랜 기간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우주선 연구에 몰두해온 한인 과학자입니다. 우주선 하면 우주 비행을 하는 우주 왕복선을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영어로 Cosmic Ray라고 해서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는 고에너지 입자를 말합니다. 이 서은숙 교수가 참여한 나사의 크림 프로젝트는 이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 연구하는 실험인데요. 입자들의 에너지와 종류를 분석해서 이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우주 진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권 상층부나 우주 공간에서 관측 장비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미지의 세계인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서은숙 교수 소개합니다. 서은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릴랜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서은숙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는 뭐한 40년이 거의 다 됐네요. 1986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으니까.
물리학자가 되신 이유부터 여쭐게요.
저는 그냥 좀 궁금증이 많았어요. 뭐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이제 뭐그 자연계의 원리, 법칙 이런 거를 찾는 학문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은 단순 명료한 점이죠, 사실. 그래서 몇 개의 그 기본적인 원리, 법칙 이런 걸 갖고 복잡한 자연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간결한 논리 이런 거에 굉장히 매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리에서도 우주선 물리를 하는데 이게 뭐 방대한 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뭐 무모하리만큼 큰 도전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 새로운 지식 이런 게 이제 인류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사실 물리학자가 하는 게. 이제 제가 그 우주선 연구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우주선 검출기를 개발을 해요. 우주에다가 띄워서 관찰을 하고 우주를 연구를 하는데 그런 거 왜 하냐? 그러면 간단해요, 대답은. 재밌으니까.
물리학자가 되려고 태어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여고 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결정타가 됐던 말 중에 하나가 네가 물리를 안 하면 물리학계의 손실일 거다. 그때 뭐 고등학생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텐데 계기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죠.
아, 그러셨군요. 유학 이후에 뭐 40년 가까이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동안 참 인류 우주과학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던데요. 이 나사의 크림 프로젝트, 우주선 에너지 및 질량 이 정도로 번역이 되던데 또 아이스크림 프로젝트도 있고요. 참 친숙한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이 프로젝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크림이라는 거는 Cosmic Ray Energetics and Mass full name이 그래서 그 약자가 이제 크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연구하는 거고 아이스크림은 그 크림 프로젝트의 연장선인데 그 크림이 원래 이제 시작할 때는 balloon experiment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극에서 플라이트를 하고 궁극적으로 우주정거장에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를 하게 됐고 그 버전이 그 버전 크림을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가 뭐냐면 ISS예요. ISS는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죠.
네, 나사 웹사이트에 크림 프로젝트를 찾아봤더니 10명이 넘는 참여자들 중에서 수석 조사관으로 교수님 이름을 봤습니다. 자, 청취자들께서요. 한인 여성 과학자가 우주과학 선진국인 미국에서 어떤 여정을 거쳐 왔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뭐 미국에 왔는데 나사에서 학위 논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나사에서 한다는 게 사실 그 당시에 나사라는 거에 대한 것도 잘 몰랐고 그 텔레비전에서 달 착륙하는 사진 본 거 정도 그 학생이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나사의 센터가 9개가 있어요 전국에. 근데 그 중에 메릴랜드에 있는 Goddard Space Flight Center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었다는 게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빌딩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그 나사 헤드쿼터스 본부의 치프 사이언티스트였어요. 사이언티스트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1977년에 목성 탐험을 목적으로 해서 발사된 보이저라는 미션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권을 벗어나가지고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고 아직도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미션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갖고 내 졸업할 때가 되면서 이분 언제 졸업하니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이분이 바로 잡을 오퍼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마릴랜드 대학에다 보이저 팀을 이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몇 년짜리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영구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건 독립적인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흔쾌히 또 그분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릴랜드 대학에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크림 프로젝트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포스닥하는 2년 차에 제가 이제 원하던 그 연구 계획서를 나사에 제출해가지고 처음으로 연구비를 받아서 제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고에너지 우주선 검출기 개발을 합니다. 혁신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거를 할 때만 해도 고안은 했지만 그 실험을 제가 그 직접 만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교수가 아니어가지고 그 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한테 그러니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랩에서 직접 그 개발을 하고 전체적인 실험을 총괄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크림인 거예요.
네. 서 교수님께서는 이 과학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저랑 잠깐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 지난해에 한국의 우주항공청이 창설됐죠. 말씀하신 바로는 훨씬 전부터 그 전에도 나사하고 한국이 MOU를 맺었는데 한국의 미국 나사를 상대할 기관이 과학기술부뿐인데 이 과학기술부조차 한국 정권이 바뀌면 또 실무자도 바뀌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진행이 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한국의 우주항공청 카사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번에 카사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국제협력에서 큰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국 갔을 때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 레벨에서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발사체도 자체 개발도 하고 발사도 성공을 하고 이런으로써 우주 강국으로서의 그 토대를 닦아서 이제 카사가 도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한국 국민들의 우주과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이런 그 자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인들은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우주 개발 탐사 뭐 이런 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와 국민이 굉장히 그 비전을 공유를 해야 돼요.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쌓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나사가 무지 잘해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뭘 실패했다 그럴 때 그걸 나사의 실패 너네가 잘못했어라고 안 해요. 그 고통을 같이 쉐어를 하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로켓 발사 이런 거 보는 거가 자기네 그 버킷 리스트에 보통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열망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꿈을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꿈을 공유하는 게 과학자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글쎄 이 콜롬비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2003년이었을 거예요. 그 플로리다에서 그 발사장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마침 콜롬비아 셔틀 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사를 봤는데 그게 정말로 너무 아름답고 퍼펙트 관중들과 너무나도 그 놀라운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발사 후에 한 2주 후에 이 콜롬비아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겼어요. 이게 셔틀이 폭발을 해가지고 공중분해가 돼요. 거기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 전원이 다 사망을 하게 되는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사 순간을 공감했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좌절감 이런 것도 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뭐 여파로 해서 사실 셔틀 프로그램도 중단되고 스페이스 스테이션 건설도 그때 보류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개국에서 참석하던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개발을 해나갔어요. 재가동될 때까지 그냥 다들 묵묵히 그냥 하던 일을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2011년에 그 프로젝트가 이제 우주정거장에 탑재가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루즈할 수도 있는 게 그 우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도 극복하고 참을성 있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또 교육자로서의 길을 오랫동안 걷고 계신데 교수로서의 삶은 어떠신가요?
교육은 정말로 보람된 일이에요. 교수로서의 교육이라는 게 여러 면이 있는데 강의실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또 프로젝트를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데 그 실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리서치를 통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회 어드바이저로서 학생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아, 정말 보람 있는 거는 학생의 삶을 바꿀 때, 그런 거를 경험할 때에는 정말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여성 과학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유리천장, 뭐 대나무천장 이런 차별 경험하실까요?
아, 그런 거는요. 그냥 뭐 언제 한번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과학계니까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계속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리를 하겠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넓혀서 좀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도록 서로 간의 에듀케이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끝으로요. 지구라는 별, 또 우주라는 세상, 교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이 방대한 우주 속에서 점에 불과한 게 지구잖아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곳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근데 그 우리 집이 대체가 불가능한 집이에요. 첫째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잘 쓸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되겠죠. 첫째는. 네. 둘째는 유사시에 우리가 이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유사시에 우리가 이사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를 탐험하고 탐사하고 개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인류에게 얼마나 친절할지 아니면 얼마나 가혹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개발 대상이라고 말하는 서운숙 교수. 서 교수는 이 미지의 세계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노력하는 사람이 또 그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한 길을 가면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고 낙담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 여행시 우먼톡 물리학자 서운수 교수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유사한 assure, insure 그리고 insure이 어떻게 각각 다른지 아십니까? insure, insure, insure는 보호하다, 보험 들다. assure, assure, 장담하다, 확언하다. insure, ensure, 보장하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강좌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thought we could talk about insure, ensure, and assure.
Those are commonly confused words.
They're confusing words.
It's simple to learn the difference. I assure you.
I don't get it.
Well, I was trying to remove any doubt or anxiety you might be feeling right now through encouragement. Did it work?
Not really.
But that's what assure means. It's something you do to help create certainty in others.
I thought we could talk about insure, ensure, and assure.
저는 i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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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ure, 그리고 assure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Those are commonly confused words.
그 단어들은 흔히 혼동되는 어휘들이죠.
They're confusing words.
그것들은 헷갈리는 단어들이죠.
It's simple to learn the difference. I assure you.
그 차이를 배우는 건 간단합니다. 제가 당신께 장담합니다.
I don't get it.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Well, I was trying to remove any doubt or anxiety you might be feeling right now through encouragement. Did it work?
저는 격려를 통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을지 모를 의심이나 불안을 없애주려던 거예요. 효과가 있었나요?
Not really.
아니, 별로요.
But that's what assure means. It's something you do to help create certainty in others.
하지만 그게 assure이 뜻하는 바예요. 다른 사람에게 확신이 들도록 돕는 거죠.
Listen. I can ensure that you'll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hree words today.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이 오늘 이 세 단어들의 차이점을 배울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Don't worry. To ensure is to make sure something happens, to guarantee it.
Ensure, 무언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죠.
When I said I could ensure you would learn something, I meant that I could guarantee you would learn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 배울 것을 제가 ensure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땐 당신이 무언가 배울 것을 보장할 수 있었다는 뜻인 거죠.
So basically, you're assuring me by saying you'll ensure that I learn the difference?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 차이점을 배울 것을 보장한다고 말함으로써 제게 장담하시는 건가요?
What about ensure?
Ensure는 어떤가요?
That's an easy one. Most commonly, ensure means to provide financial protection to a person, place, or thing.
그건 쉬운 거예요. 대개 ensure, I-N-S-U-R-E는 재정적 보호를 사람이나 장소, 사물에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You need to insure your car before you can drive it.
차를 운전하기 전에 보험부터 들어야 합니다.
I don't want to insure my car, but the law says I have to.
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싫지만 법이 꼭 해야만 한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nsure, 보호하다, 보험 들다, assure, 장담하다, 확언하다, insure, E-N-S-U-R-E, 보장하다, 이 세 단어의 차이 살펴봤습니다.
저희 B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B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